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언급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서 우선 결함이 있거나 무슨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는 상상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껍벅 죽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모세의 행적을 성경에 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와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모세는 상당히 후에 만들어지고 앞부분에서는 그 모세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 같은 모습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에서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라 또는 모세라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너무 쉽게 그 문제를 넘어가지 말자 말이죠. 믿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이 설명하고 싶은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소유하는 자 혹은 믿음을 사용하고 책임져야 되는 자에 되는 편에서의 의지와 신념으로 자꾸 풉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에 관한 믿음도 믿음으로 모세는 이러저러 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편견을 버리고 미리 여러분이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삼스럽게 백지로 출발을 해보자 말이죠. 출애굽기 2장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십계라는 영화에서 보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바로가 내린 그 엄중한 명령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하는 그 명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마 석 달에 한 번씩 집안을 와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그 다음 조사가 나올 때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상자에 넣어서 하수가 갈 때 숲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누이인 미리암이 가서 지켜보고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모세를 발견한 것을 보고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손에서 크는 것입니다. 물론 몇 살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젖될 때까지니까 그래서 옛날에야 이유식이 없으니까 젖을 좀 오래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철들기 전에 보내진 건 사실이지만 아마 그 전에 충분히 교육은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는 그 낳은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또는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서도 그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이가 잘생겨서 숨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이 아이가 장차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자라는 걸 부모가 알았을 테고 그래서 열심히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열심히 교육을 시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 여러분 그 옛날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해 보면 그 뜻밖에도 어렸을 때 일이 기억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아이가 뭐 한 다섯 살은 돼야 기억을 할 것 같지만 한 두 살 기억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문제들은 뜻밖의 전달이 잘 되어 잊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물리쳤다. 그리고 또는 그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는 식의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모세 된 것이 과연 그의 의지와 그의 결정과 그의 신념의 결과냐 이렇게 보기는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쉽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그의 생애가 보이지만 사실은 11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드는 장면을 보면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요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또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자기 백성 편을 드는 것이 한 민족의 지도자다운 구석이 없고 또 본인의 처신도 보면 마음속의 갈등으로 말미암는 개인적인 반응으로 보이지 이런 어떤 중요한 직분을 인식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애굽 관원을 쳐 죽일 때도 그 만일 히브리 민족의 그 구원을 맡은 책임을 자기가 갖고 있는 줄 알면 이런 사사롭게 이 일을 처리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좌우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다 크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들통이 나니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모세는 망명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분리로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했고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아예 도망을 가서 다시는 그 자기의 맡은 바 일에 대하여 어떤 꿈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건 이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들에 대한 그 깨우침 혹은 그 자신감 이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보면 출애굽기 3장으로 가셔서 1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모세가 그 취하는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아는 대로의 모세였다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과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우리 보통 쓰는 세속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닙니까? 그죠? 이제야 아닙니까? 때는 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난 아닙니다. 이런 정도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가요? 내가 왜 가요? 이건 나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결여되어 있는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이 반응이 계속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 있다가 맨 끝에 결국 어떻게 돼서 가게 되느냐 하면 4장 13절 4장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그 실갱이가 계속 있는데 하나님 계속 가려는 거고 모세는 계속 안 간다는 거고 마지막에 말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셔서 헐 수 없이 갑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무슨 그 믿음과 무슨 뭐 뭘까요? 또 뭐 좋은 말 뭐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이준열사나 안중근 의사 이런 정도까지도 미치지 못합니다. 홀 수 없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뿌리쳤다. 바로 궁에서의 모든 영화를 뿌리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안 그래 보인다 말이죠. 그걸 모세가 선택하고 모세가 그 결정을 한 것으로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는 지금 모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지 않았다는 얘기를 왜 확인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쓰이냐면 그것이 믿음을 책임지고 반응해야 되는 자의 의지와 신념으로 간단 말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을 책임지는 자의 어떤 심적 상태, 의지의 상태를 그 설명하는 쪽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금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책임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라는 말로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은 그것만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아는 모세가 나중에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우리가 아는 이런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하여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범죄한 자리입니다.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이 모세는 모세답죠. 근데 이 모세 다음을 잘 보세요. 이 그 모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소원과 기대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편드는데 그가 어떻게 의지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항복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못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못난 자들을 불러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이 못난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줄을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믿음과 초창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그가 뿌리쳤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의 믿음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죠.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낼 때는 침묵하시다가 왜 이제 이 나이에 그가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그를 찾은 것이 80살이거든요. 이제 모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 안 갑니다거든요. 나 안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셨느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때 설명할 때 안 들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 안 해주시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때 저 모세의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할 게 없죠. 그러나 그것도 성경은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정하사 부르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모세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손길로 엮어진 모세의 모세도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그의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한 것도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것도 믿음으로라고 묶는단 말이죠. 우리 믿음으로 그러면 어느 부분만 치냐 하면 후반부만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쪽만 믿음으로라 그러고 이 앞에 우리가 의지와 신념과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긍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쪽에서 그 손길을 뻗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부분은 믿음으로라고 안 그러고 은혜로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라 그런단 말이죠. 내용으로 따지면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입히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말할 때 지난주에도 결국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믿음의 사이란 말이죠. 어떤 사이가 아니고 기계적인 사이가 아니고 법을 근거로 한 관계도 아니고 이해 문제로 엮어진 관계도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은 약간은 도박성이 있습니다. 약간은. 약간은이 아니라 아마 절반쯤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확신이죠. 근데 그 확신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면 그때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은 믿습니까?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내일 당신은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그건 그냥 아나 모르나예요. 그죠? 너 문교부 혜택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하지, 그걸 신앙이 있다, 없다라 그러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뭐 문제나 이런 정보의 차원, 사실, 이런 때는 믿음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믿음이란 뭐냐면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쓰이는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산 사람들이 산이 얼마나 좋은가를 설명할 때 사람은 속이지만 산은 안 속인다 이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산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왜요? 산은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 사물을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물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무슨 인격이 있어요. 등산 가다 떨어질 때 착한 사람은 나뭇가지가 잡아주고 악당은 이렇게 찔러요? 안 그런다고요. 인격이 없다고요. 산이, 자연이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은 자연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 어때요? 사람에게는 왜 속죠?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이라 말이죠. 인격이란 그 인격이 뭘 만들어낼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 가면 속이고 제대로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아는 것 이상이죠. 그게 인격이 갖는 어떤 그 수준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고, 인격과 인격이라는 것은 뭘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사실 혹은 기계적인 보상, 이런 것 이상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 관계는 믿음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얘기 속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관계라고요.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부족한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맞고 틀리고 이상의 인격적인 반응과 책임을 하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그 지키듯이, 자식이 잘못하면 버려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해도 부모가 그 자식을 지킨다고요. 벌을 줄지언정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꾸중할지언정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도 성경은 믿음으로라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이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있을 때 아마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민족이 왜 이 꼴인가? 그리고 그는 현실적으로 바로의 궁에 사는 현실적인 그 혜택과 또 그다음에 자기 백성을 편들어야 되는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게 아마 어떤 의미에서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성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패죽였을 거예요. 그가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은 사람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세는 그때
아주 못난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성질 한번 부리고는 도망가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고 그를 불러내어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삼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으로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간섭도 믿음이라는 내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이씨,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자만 생각을 한다고요. 믿음으로라는 얘기 속에 있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반응만 놓고 얘기를 해서 좋은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의지와 집념의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부들부들 떤다고요. 이 왼수들이. 의지의 문제가 되어버려서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는 모세의 모습에 그 믿음은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안 해주면 나는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라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 어디로 오느냐? 바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시편 84편 가보세요. 좋은 믿음이란 뭐냐? 이런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얼굴을 보는 것이 내 평생의 기쁨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금은 다 잊으셨겠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처녀 총각 시절에 연애하던 시절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중매를 하면 신앙에 조금 방해가 돼요. 연애를 해야 신앙에도 도움이 돼요. 그때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보는 거라면 무슨 일이라든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면 뭔들 안 하겠어요? 바둑 두는데 바둑돌 모자란다 그러면 이빨이라도 안 빼줬겠어요? 안 그래? 골프 치다 공 모자라면 눈깔이라도 안 빼줬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거를 뭔들 안 하겠어요? 그런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은 없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요. 인격과 인격의 행복과 그 만족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나 혼자 왜 악을 쓰는 게 됐어요? 하나님은 없고 혼자 마음을 자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 혈서 쓰듯이 자결 직전에 있는 무슨 사무라이 같이 돼요. 왜 자꾸 믿음이 이렇게 날이 서고 이렇게 경직이 되냐 말이에요. 눈도 옆으로 안 돌려. 외골수로 치달리는 걸 왜 믿음이라 그러냐 말이죠. 사도행전 5장 가보시겠어요?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그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 장면도 이제 그 사도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일로.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빨 빼고 눈알 빼준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 이런 일에까지 써주셨다.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 전도대를 보냈다가 그들의 귀환 보고를 받고 나서 이래요.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천국 간다거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런 간단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 자녀들이 길 가다가 길에서 돈 주순 것 같은 거예요. 좋죠? 돈 한 몇만 원 주수면 한 2시간, 돈 쓰는 동안 행복하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자녀들의 행복은 좋은 부모 만난 거예요. 근데 귀신도 쫓겨갑니다. 무슨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그 기초, 근거, 핵심되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사랑을 입은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바른 믿음과 건강한 믿음과 굳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거룩으로 영광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복을 위하여 전 우주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골자들입니다. 근데 뭘로 가 있다고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에 부들부들 떠는 대로 가 있단 말이에요. 뭘 달래? 오늘도 길 가다가 미제 지갑 두 개만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든지 들으시는 하나님,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뭐가 더. 여기에 정당한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이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두어야 옳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고 충성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